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전부 다 고생하셨어요. 시간적으로 올해 마지막이지만 공간적인 그 산 꼭대기로 봐도 됩니다. 높은 산 위에 오신 것을 위로해드립니다. 힘들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 꼭대기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올라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성천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을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는 우리들이 잘 알죠. 주목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가끔 지나치는 부분이 이 성천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장면이죠. 사도행전 제가 읽었던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들리워 올라가셨습니다. 구름 위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맥에서 올라가셨다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였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 타이밍이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때와 날은 네가 알 바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정하신 때가 있어.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예수님이 들리워 가셨어요. Lifted up입니다. 저들이 보는 중에 구름이 그를 받아들이신 것이죠. 저들이 이제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어서 말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예수가 들리워 하늘로 가신 그대로 네가 보는 중에 다시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을 성천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사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특히 사도신경에 보시면 그렇죠. 니케아 신조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수적인 고백 아이템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성천하셨다라는 의미가 뭔가? 예수님은 그러면 구름 타고 올라가서 우주로 떠나셨나요? 성천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둥둥 떠나가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름 타고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구원 역사적인 설명을 지금 계속했어요. 평화가 뭔지, 조이가 뭔지, 예수님의 탄생 이 시점에서 설교를 제가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천에 관한 구속사적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천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성경적인 개념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이 무질서를 향해 명하여 질서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천지창조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천지창조로서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sky 혹은 heavens, 복수지요. 이것은 히브리 말로 샤마임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이죠, 한국말로. 또 땅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에렛라고 해서 땅이 있습니다. 천지는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 맞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깊어요. 성경의 하늘은 하나님이 사시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땅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두 공간, 공히 창조된 공간입니다. 이 포인트는 마크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창조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더 높고 초월적인 세계는 지리적, 공간적 표현을 빌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기 위에 계신다. 성경에 스올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지옥은 아닙니다만 죽음과 공허함을 가리키는 히브리 말인데요. Down, under, 밑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그 공간도 up there라는 초월적인 표현입니다. 또는 만물 위에 계신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하나님의 공간은 물리적 표현보다도 오히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디 어디 넘어 어디 어디 위에 위치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창조된 하늘과 땅 공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간과 분리되어 사는 초자연적인 장소를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 혹은 신적인 공간과 인간적인 공간, 신인의 공간,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는 그 둘이 통합적으로 하나라는 것이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마태복음 고백처럼 하나님의 공간과 우리의 공간이 창조 스토리의 에덴 동산이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공간입니다. 이게 중첩된, 오버랩된 공간입니다. 에덴을 이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다는 말도 그래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템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시는 공간은 온 우주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우주 한가운데 에덴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성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의 입구가 동쪽을 향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에덴이 산 위에 있다라고 에스겔서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 지자들이 초월적인 현실을 묘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리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 뿐이에요. 에덴 어디에 있느냐? 산 위에 있다. 그리고 에덴 우주적인 산 위의 정원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계속 섞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제사장이거든요. 우주적인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사장으로서 에덴에 사는 이유입니다. 스카이 하늘로 둥둥 떠올라서 올라가는 것이 그런 게 아니고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초월을 문자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님의 뜻과 통합이 되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과 선한 삶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대표자로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전 피조물로 확장시킬 임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성경 본문을 제일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은 에덴이요 성전이요 이렇게 다 이미지네이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올라갔느냐?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전에서 복을 흘러 넘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왜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베푼다는 그런 의미이죠.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올라갔다고 물리적 창조 세계로부터 격리된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에덴에서 내려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적 영역으로부터 격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까 제가 주의하면서 강조한 부분 있죠. 설교를 듣기 위해 우리가 이게 마크를 하나 했다고 했는데 하늘과 땅은 창조된 공간이라고 했고 이 창조된 공간의 그 의미는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물리적 창조 세계로부터 격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그래서 그 에덴에서 내려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적 영역으로부터 격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버래핑이 되는 것. 그것이 에덴이고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늘에서처럼 동시에 이 땅에서도 살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천이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지 이게 풀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구약 성경을 조금 훑어보면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산에 올라오라고 하셨죠. 이거는 이제 실제 산입니다. 시내산이죠. 하나님 앞에서 먹었어요. 그럼 올라와서 뭐 배고프니까 먹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계명을 주기 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으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구름 이야기가 또 나왔죠. 여기 구름이 있어요. 시내산 구름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처럼 푸른 빛의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이 딱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10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공간과 인간이 접근한 공간이 만난다는 신비로운 결합을 의미하고 여기에 인간과 하나님, 모세와 장로들과 신 하나님이 함께 보인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인간들은 물리적 세계 밖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공간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공간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올라온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올 수 있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 70 장로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다고 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시내산에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70명이 다 또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 모세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실제로 한 일이 뭡니까? 율법을 받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더 올라갔느냐? 산 아래 백성들을 위해서 올라갔다. 모세의 제사장적인 이러한 더 오름, 또 올라가고 올라가는 그 오름은 에덴에서 내려왔던 그 모습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에덴의 재창조입니다. 에덴은 우주적인 산 위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심볼이 눈으로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 위 하나님의 존전에서 안식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에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두었고 제사장은 또 모세를 두었는데 어떻게 했든 이 사람들이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나 했어요. 제사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염기푸르 대속죄를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회개하는 날인데요. 이때 이 사람들은 공동체의 죄를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기프루가 커버한다는 뜻인데 커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전에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희생제사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용키푸르 대속죄일은 1년 중 대제사장이 상징적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날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모세가 70명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혼자 또 더 올라갔다고 했죠. 이 그림과 똑같은 것이 뭔가 하면은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같이 성소까지는 들락날락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혼자만 1년에 한 번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시내산에 올라가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든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혹은 모세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직분이지요. 신인 공간을 나누는 성막의 베일을 지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전 속으로 상징적인 그 공간 혹은 코스모스, 우주적인 그 공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세 그리고 제사장들 모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볼 게 있죠. 다윗 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데리고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도시를 건설하고 건축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수도 캐피털로 만들어버리죠. 이 성전 개념하고 딱 맞아떨어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윗성 혹은 시온성이라고 했었어요. 이것은 모델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모델입니다. 에덴 동산을 모델로 해가지고 금과 꽃 이미지로 가득가득 채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는 각양의 그 모양들은 산 위의 성전 에덴을 가리키는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성전은 상징이요 모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현존이 충만하게 스며든 장소 말입니다. 인간이 언젠가 다시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 생명의 길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장소입니다. 이 성전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전파하고 땅의 모든 가정에 축복을 가져다 주려는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인류의 목적, 높은 소명을 상징하는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여행할 때 성전에서 제사 혹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 제사들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언제나 올라간다, 상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설교 제목을 Going Up이라고 썼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고지대를 오르거나 혹은 뭐 북쪽으로 향하든 상관없이 오르막의 형세,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오늘 본문 시편 122편을 노래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나게 이제 오면은 우리 예수님 이 오름의 아주 그냥 ultimate example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체포됩니다. 재판을 받으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후 골고라도 또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로 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다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희생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러면 죽고 나서 사흘 후 그 죽음에서부터 부활입니다. 올라가셨습니다. Raised up. 성경 저자들은 이 up의 단어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에 예수께서 들리워 올라갔음. Lifted up. 구름이 영접한다. 이런 말들은 우리 독자들에게 이 장면을 뭐 유튜브 영상에 담아서 뭐 전달하는 그런 거 아니죠. 초월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going up 상승 언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제자들은 다니엘서의 인자, son of man, 인자를 보여주는데 인자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고통받는 종, 채찍맞고 그냥 아주 그 노예의 모습이 있죠. 그 고통받는 종의 그 숭고한 모습 이렇게 적어놨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종이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 이 이미지네이션은 lifted up, going up, raised up 이런 단어예요.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르심, 부활로서 오르심, 성천으로서 오르심 따로 주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심의 주제들을 연결시켜 보세요. 금방 다니엘서처럼 고난받는 종처럼 낮은 데서서 높은 곳을 올라가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급, 저기 왕으로 오르심입니다. 모세와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존전에 오르기 전에 의미 있는 제사를 드렸음을 상기하십시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이해되시죠? 하늘로 오르시기 전 최후의 최종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세와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까지 성전에 다 올라갔듯이 예수님도 올라가셔서 신과 사람의 영역을 하나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로 통합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상처투성이 육체를 가진 진정한 인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 창조의 첫 태생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신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오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간과 인간의 공간 두 공간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종류의 그 중첩된 공간 에덴에서의 경험 일시적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이고 통합이고 하나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New Humanity, 새 인류의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너희들도 와라는 것, 올라오라는 것이죠. 새 인류로의 초대, 새 인류로의 부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갈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죽었을 때 언젠간 떠돌아다니다가 우주로 구름 타고 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일에로의 접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여기 지상에 전파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겠죠. 나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공간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인간의 공간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고 선포하는 일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영원한 삶, 거룩한 삶, 선하신 삶을 지금 현재 우리도 누릴 수 있음을 알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올라가신 것이죠. 이 삶은 정말로 영원할 것입니다.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성천, 오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체가 하늘과 땅이 겹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장소적인 개념이 사람, 인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죠. 근데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 자체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우리 크리스찬, 우리들 자체가 하늘과 땅이 겹치는 장소예요. 이는 주변의 이웃에게 진정한 복을 나누어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점점 더 하나로 묶는 방향으로 우리 주님은 먼저 올라가셨고 우리는 따라가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지속되고 심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은혜 아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온전한 그리고 하나된 하늘과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 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됨을 온전히 완성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성경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올라가셨고 우리를 지금도 올라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되 올라가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올라가기 힘든데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올라가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것을 거치는 그러한 모범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삶, 돌아봅니다. 정말 고난의 길, 힘든 삶을 저희들이 살고 여기까지 오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나누라는 명령인 것을 알고 또한 감사합니다. 또 한 해의 사이클을 저희들이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 오르막길을 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